예, 요한복음은 앞에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이 일정한 사람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의 논쟁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 그러면 이제 유대 민족들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반 뭐 대중 또는 군중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히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특별히 칭하는 그러한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마도 제사장 또는 서기관 또는 유대의 장로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아주 구체적으로 종교 이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기도 한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통틀어서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자체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인들로서, 리더로서,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까지 관계하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어떤 그런 생각, 이들이 갖고 있는, 관점, 이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하시는 내용이 전혀 맞아들어가지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견해가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달랐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드러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집요하게 저들을 공격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논쟁이 붙으면 우리 주님께서 백다운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집요하게 저들의 생각을 파고 들어가시고, 심지어는 공격하실 때 저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까지 공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말로는 잘안 됐던 것 같아요. 보면 항상 말로 좀 딸리는데, 아무래도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니 그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결국은 그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박해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도를 이제 계속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쭉 전개에 따라가다 보면 이제 저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제 것으로, 결국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논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신원되는, 그리스도가 옳았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특별히 도마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 로월드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충격은 이제 무엇보다도 바로 이 유대인들이 견뎌낼 수 없었던 충격과 사실은 결이 아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우리가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연인으로서의 그러한 이 마인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희 기쁨의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결국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쭉 강해 설교를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또 로마서였는데, 요한복음은 빠지지 않는 메뉴, 제가 설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문학적이고 상징적이고 뭐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제 22년, 2022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 묵상이 또 시작됐잖아요. 이제 뭐 오랜만도 아니고 이제 자주 계속 통독하면서 거의 매년마다 만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롭게 또 다가오네요. 이 말씀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 이렇게 말씀과 좀더 깊이 인게이지 하면서 느끼는 게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좀 나태해졌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어느덧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회를 뭐 23년, 24년째 이제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도 하고 다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건 이제 이런 것은 또 다시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아, 그리스도 스스로 자아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또한번 고민하고 이 고민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이 너무 허황되게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신앙의 고백에 따라 고백하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세상에 이 흐르는 그런 어떤 물결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19세기 이후로부터 이 자유주의 물결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그 기독교의 색을 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신앙의 초월성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견고하게 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적인 어떤 신앙의 그 발전, 종교의 발전을 통해서 오늘까지 기독교라는 것도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역사적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를 찾는데 이제 관심이 있고, 역사적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교리화된 이러한 예수, 자기들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성경도 난도질을 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아주 평범한, 뭐 평범한 건 아니지만 좀 굉장히 대단하시죠. 대단한, 그러나 일종의 평범하다는 것은 초자연적이라기보다는 그는 좋은 아주 훌륭한 도덕 선생이었다, moral teacher다. 이제 이런 선에서 이해를 하고 그를 흠모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도덕적인 어떤 정말 위대함,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논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포인트로 직결되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아는 기독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이 신앙, 66권 성경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것은 뭐 사람의 교리화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1500여 년에 걸쳐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주시는 정말 날카롭고 정말 예측치 못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고,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종합하고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매번마다 성경은 좀 우리를 놀래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검처럼 우리에게 정말 왔을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다 쪼갠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말씀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기독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만날 때 정말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만날 수 있느냐, 정말 그렇게 밋밋하게 만날 수 있느냐, 이제 아니라는 거죠.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적어도 읽은 거는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그 일종의 언론인으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제 크리스천 기독교 책을 썼던 G.K.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먼저 한것 같고, 그 책을 아마 읽은 우리 C.S. 루이스가 그거를 또 도용해서 쓰면서 그것을 좀더 퍼퓰러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인데, 과연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아마도 요한복음을 특별히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수 있느냐, 무엇이 논리적인 반응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사실이다. 이게 하나의 결론일 수 있고 또 하나의 결론은 거짓이다라는 결론이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결국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눌 건데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사실은 옵션밖에 없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옵션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많은 이제 대부분의 심지어는 뭐 불신 소위 말하는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자유주의 기독교인들, 많은 오늘날 이 메인라인 교회들의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다 이게 진리는 아니다라고 믿는다면 과연 그렇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말을 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전히 그를 모럴 티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럴이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일종의 자기 환상에 빠져 있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일종의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결론은 뭐냐면 그는 한마디로 생각이 잘못 박힌 미치광이에 불과하다. 그 이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 그러면 미치광이지 그걸 어떻게 좋은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면 그가 알면서 이런 기만을 했다. 아는데도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거짓 선전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는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이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절대로 예수가 좋은 선생이라고 하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구태의연한 결과는 있을 수가 없다.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떡하느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걸 사실로 받잖아요. 그러면 무슨 옵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다. 다른 옵션은 없다. 그러니까 대강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에게 그냥 괜찮은 어떤 이미지를 씌워 입히고 나는 주님과 겨를렁해. 이런 정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주어진 옵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저는 그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이런 일종의 도덕화된 하나의 윤리화된 단순히 그냥 그러한 굉장히 일반 종교보다 조금 고등 종교 정도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다. 그것은 좀 빠져 들어가 보면 어디선가 심각한 오류가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본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왜 이걸 제가 피할 수 없냐면요. 일단은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좀 부드럽게 풀려고 해도 안 돼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썼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다르게 들리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피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밀고 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1절부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 논리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인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인 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도마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하면서. 결국은 도마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이 고백이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주장했고 우리는 지금 그 주장을 보고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주장을 헬라인들의 커뮤니티에서 했다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헬라 사람들은 다신주의예요. 뭐 일반적인 로마 사회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참저 사람 참 별나다 이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진짠 거예요. 이게 그냥 안 해도 될 얘기를 실수로 한게 아니에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예요. 고의도 아주 심각한 고의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없느니라. 이게 유대의 종교예요. One God, One and Only God.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신 그분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신앙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그분과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만 해도 문제겠지만 이건 심각한 얘기거든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삼위일체 교는 되게 어려운 교리이지만 적어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이 성자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 되심, 동등하심, 이퀄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이처럼 무리였다. 그 시대에. 사실은 지금도 스캔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신성을 주장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느냐? 성경이 증거하니까 믿는 겁니다. 자, 오늘 스토리 속에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있는 38년 동안 불구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 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가 누워 있습니다. 그가 누워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면 이게 움직이면 막 마치 끌어오듯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대 사람들은 마치 천사가 와서 거기에서 한번 딱 이렇게 탁 터치를 하고 가는 것처럼 그러면 누군가 그 물에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고침을 낫는다. 어떤 병이라도 이렇게 이제 믿는 일종의 전래된 전설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둘러 거기 앉아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려고 이 사람이 빨리 들어가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 몸이 안 움직이거든요. 아무리 뭐딴 데가 아파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잽싸게 뛰어 들어갈 텐데 자기는 그럴 수도 없고 자기를 거기 넣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가 예수를 찾아온 거 아닙니다. 찾아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삶 상황 상태에 대해서 넋두리만 쭉 합니다. 컴플레인만. 아,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 전혀 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누워 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생겨난 겁니다.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저벅저벅 가니까 그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내려라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이었군요, 그날이. 안식일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그 얘기를 그 제재를 받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너무 무서워합니다. 큰일 나거든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 버리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나보러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블레임합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 그랬는지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해라. 이러면서 이제 경고 및 미래에 대한 일종의 권고, 축복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데, 아, 이때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을 착 찾아가가지고 이릅니다. 예수님이 그랬대요. 아, 참 루저죠, 루저. 제가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제일 루저 중에 하나예요. 예. 한심한 인간 같아. 근데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왜 핍박을 하느냐? 일단 들지 말아야 될걸 들고 간 것도 이제 문제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 병을 고쳤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례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일을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인가 이런 식의 이제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이건 할수 있고 이건 할수 없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들이 너 이거 안식일 범했어?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봐라.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 지금. 38년 동안 죽었던 자와 같은 사람의 생명을 내가 살렸다. 그러면 이 살린 것이 안식일에 할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무엇이 옳으냐, 안식일에. 만약에 네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너의 집에 있는 동물, 짐승 하나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가만두면 죽을 것 같아. 그럼 너 안식일 날 이걸 건지냐, 안 건지냐? 건진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게 되면 살려야지. 그럼 안식이라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너 안식일 범했어. 이랬으면, 아니야, 나 범한 거 아니야. 사실은 너희가 말한 규례 안에서도 내가 한 행동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어. 라고 기술적인 아르기멘트를 할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안식일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사람들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시나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의 일종의 정점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그건 영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사실을 하이라이트하기 위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인가요?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전을 졌죠, 사실은. 그러나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앉으실 보좌이고 이 발을 올려놓을 있는 이 발등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 얘기를 거기서 꺼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이건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안식일이 이제 영원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한데 그럼 하나님은 안식에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라는 질문을 해봄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도 있어요. 이들이 알아요. 뭘 알죠? 온 천하가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한순간에 붕괴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섭리자예요, 섭리자. 이 섭리라는 말은 창조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시는, 붙들고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요. 지금도 졸고 주무시지 않으세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이온 세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너 안식일 범해? 그건 사람에나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 도는 거, 하나님 왜 안식일 범하세요? 이렇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안식일에 온 세상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희와 같은 유가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가 하나님과 동등히 여겼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신적인 존재,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와 동등한 자로서 나도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21절,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자세히 안 봐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근원 되신 생명을 예수님도 소유하신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의존적 생명입니다. 우리는 오리지널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생명이고 이 받은 생명도 지켜주셔야 가질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근원적 생명입니다. 오리지널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생명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주의십니다. 심판. 궁극적으로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재밌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입니다.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성부께서 그 심판을 성자에게 다 델레게이트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여기 공경이란 단어 자체는 뭐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 등장을 할 때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모든 단어는 컨텍스트 안에서 읽어야죠. 그 본문의 의미 안에서. 여기 공경을 누구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공경. 이것은 예배입니다. 인간과 쉐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공경,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무게감, 하나님께만 인정해 드려야 할 하나님 되심, 이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버지를 예배하듯이 아들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예배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르게 볼래도 볼 수가 없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읽을 때 그의 말이 여러분에게 make sense 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미 아셨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격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이루신다. 이거 삼위일체 교리는 참 어렵고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하나만 갖고 봐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 신학이 형성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난 동등하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는 하나님의 영이다. 나의 영이다. 이러면 결국은 이제 하나가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거기 어떤 통일성이 있어요. 일치성이. 그러나 달라요 또.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자, 이거 뭐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아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아들됨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아들이라는 게 과연 뭔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비하지요. 결국은 종의 형태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었죠. 그가 본질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함을 여길 것을 동등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을 비워내시는 성육신 사건의 의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게 나와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아들로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적인 자세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19절 뒤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즉, 참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에 아픈 것을 함께 아파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기쁜 것을 함께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아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이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고의 그 표현이 아들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나쁜 의미에 쓰기도 하고 좋은 의미에 쓰기도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세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요. 빌립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14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 결국은 여기 쭉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지. 결국은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내가 하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을 내가 하고 있고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등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 견딜 수 없는 예?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참 이 경이로움을 느끼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아들로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자기의 이 복종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나는 모든 게다 아버지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가 부탁하신 것,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일, 아버지가 느끼고 계시는 것,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나는 그 모든 것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루저인지. 그에게 찾아간 예수님, 그에게 말을 걸었던 예수님, 그를 치료해줬던 예수님, 그리고 심지어는 끝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다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경고했던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던 예수님, 그에게 말을 걸었던 예수님, 그에게 정말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말을 걸 수도 없고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아무런 부탁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의 존재에 의미를 주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물을 떠서 나에게 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하여 이 여인과 말을 섞으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는 할수 없었던 일을, 즉 사마리아 마을에 며칠을 유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이 여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 하나님,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뭐지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다 통틀어 놓고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일대일로 베드로를 옆에 데리고 가셔서 세 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하는 베드로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을 회복시키는,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반복해서 그 말로 확신시켜주는 일까지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의심하던 도마에게, 제자들 다 있을 때 없었던 건 도마예요. 도마 잘못이에요. 왜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를 위하여, 마지막 그를 위하여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내 손과 발을 봐라, 만져봐라, 네 손가락을 내 구멍에 넣어봐라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를 설득하셨던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의심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자신이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설득하시는 주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탕자를 위하여 끝까지 그를 바라보며 기다리셨고 아직 먼 거리에서 발걸음 몇 걸음 뛰어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아름답고 귀한 분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자면,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완벽하신 예수님의 아들 되심 속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벽한 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큰 맏형이 되시는 그분께서 스스로 우리를 그의 형제 삼으심을, 자매 삼으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가 주어가 빠져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되는 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후는 좀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만은 거기에 나타나는 산상설교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아들 되심이잖아요. 그 유니크한 아들 되심에 상당한 경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아들됨에 너희를 초대하고 싶다. 나와 아버지의 영광에 너희가 참여하게 하고 싶다. 아들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 너희를 초대하고 싶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끊임없이 우리를 아들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참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경쾌함이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요. 경쾌하게 사랑해요. Out of his way. 네? 자기가 가야 할 길도 돌아가면서 쫓아다녀요.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챙겨.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아들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의미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는 것이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부분이 우리의 적극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어떤 게 보면 도대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것 막 내줘요. 시간도 내줘요. 섬겨줘요. 자기 일은 보면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정을 쏟아주고 그래요. 아, 왜 그럴까? 물론 뭐 똑같은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넉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비워내주기까지 드려도 결국 아버지의 채움으로 나는 채워질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또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소극적이실 필요 없어요. 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병들면 지나갈 거예요.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영광 중에 깨어날 거예요. 사람들과 헤어지면 부활의 날에 만날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그러한 배짱이 없으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합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쉽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저한테도 어려워요. 그러나 끊임없이 스스로 리마인드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신앙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세상에서 결과를 얻지 않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쏟아부어 주시는 이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신원하시고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 계시다 할지라도 좀 흥겹게 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거하십시오. 내 상황이 참 어렵다.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